오늘 제목은 테마를 넘어가면서 거룩한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소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우린 소도 키우지 않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할까? 되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뜻을 알면 굉장히 이 울림을 주는 하나님의 이 법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소를 키우면서 이렇게 했구나. 소를 조심시키면서 이렇게 키웠구나. 남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키웠구나. 오늘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도 무척 덥죠. 습하기도 하고 습도도 높고 매우 덥습니다. 어제 터키에 단기봉사 다녀왔습니다. 어제 귀국했는데 터키에도 마찬가지로 38도, 39도, 40도 어떤 지역은 45도 이렇게까지 올라갔습니다. 산불이 나기도 했고 그것이 한국에도 전해지기도 했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폭염이 굉장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키를 가봤더니 가정에 에어컨이 없더라고요. 거의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 터키에서는 에어컨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는 누구나가 말하기를 지금보다 덜 더운 여러분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 비슷하거나 더 덥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다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지구의 온도가 상승했기 때문에 더 시원한 여름은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연이 스스로 이렇게 변화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인류가 이제 그동안 만들어낸 기후의 변화라는 것을 우리 또한 알고 있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오늘 출애굽기 말씀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으니까 먼저 오늘 본문이 속한 이 출애굽기의 큰 그림을 한번 먼저 보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되짚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430년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가운데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해방을 맡게 하셨죠. 왜 해방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저 힘들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해방시킨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7장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나의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 이것입니다. 그동안 종살이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못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백성을 택하셨는데 그동안 종살이를 하면서는 애굽의 종으로 살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어 있었습니다. 할 수 없었으니까, 종이니까. 그런데 이제는 모세로 하여금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이유가 모세가 바로 바로 왕에게, 이집트 왕 바로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왜 데리고 나가려나? 너희 신은 왜 이 내 백성들? 속국으로 살면 내 백성들을 달라고 하느냐? 라고 할 때 모세가 이 바로왕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어서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 그동안 못 받았던 것을 내가 받기로 하게 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나에게 예배할 자다. 라는 것을 출애굽기가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이제는 이 백성을 내가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 백성에게 나온 이 출애굽을 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십계명을 주시기에 앞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고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십계명을 주기 앞서요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셨던 조건입니다. 복 조건. 너희가 이제부터 줄 이 계명을 잘 지키게 되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복을 받는 온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 복을 받는 민족이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복의 선포죠. 그래서 제사장이 된다는 건 뭡니까? 구약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개자, 중보자 역할을 하죠. 이 백성이 직접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단 말이죠. 백성은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제물을 바치고 이 제사장은 이 백성이 가지고 온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서 이 백성의 죄를 사하게 하는 중보자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십계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런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출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유는 너희 통하여 내가 예배받을 건데 예배받는 거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나조차고 받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지만 너희가 이제는 이 계명을 지키면서 나에게 참 예배를 드릴 때 나는 너희를 높여줄 거야. 그리고 나서 온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거야 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열방 사이에 너희가 들어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중보자의 나라, 제사장 나라, 이 온 열방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백성이다. 이러한 말씀이죠. 이러한 의미로 이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계명들을 이후에도 주십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 가지 규율, 규칙, 계명, 율례, 규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정말 시시콜콜한 법 같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백성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기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좋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들을 지킬 때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복을 주어 열방이 온 세계가 이 백성을 쳐다보게 만들고 하나님이 오히려 온 열방으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재미없는데 구약 율례가 나오고 규례가 나오고 법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읽으면 재미가 없는데 이러한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권유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의 핵심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서도 이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세상과 어떻게 중보자의 역할을 할 것인지를 머리에 염두에 두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36절 말씀은 소유물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소가 많이 나오지만 당시 소는 우리로 말하면 자동차도 될 것이고 뭐 경운기도 될 것이고 공장에 뭐 기계도 될 것이고 어쨌든 그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준 소중한 이 백성들이 살기 위한 소중한 가축이었습니다. 옛날은 농경사회였으니까요. 그래서 이 소유물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특별히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 법은 태만에 관한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태만. 니글리전스라는 태만이라는 뜻은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없고 게으르다라는 사전의 정의가 있습니다. 태만은 다시 말씀드려서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없고 게으르다. 그냥 책임지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서 살겠다라는 삶의 태도를 태만이라고 합니다. 자, 이 본문은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상황을 다루고 있죠. 첫 번째는 가축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축이 사람에게 해를 입힐 때입니다. 첫 번째는 이 가축이 사람에게 해를 입힐 때. 28절은 소가 사람을 죽인 경우 처벌로 소가 죽임을 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나 29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는데, 이 부딪히는 버릇이죠. 받는 버릇이 있는데 그 임자가 남에게 경고를 받고도 단속하지 않아서 어떤 남자나 여자를 죽게 하였으면 그 소만 돌로 쳐서 죽일 것이 아니라 그 임자도 함께 죽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사람을 죽게 한 소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29절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이 받는 버릇이 있는 소의 주인은 이 소가 받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받는 버릇을 보고 경고를 하겠죠. 이웃 사람들이, 야 너네 집 소 좀 문제가 있던데, 그냥 두면 사람을 해치겠던데, 좀 위험하던데, 이렇게 경고를 받고도 아무 단속하지 않아서 또다시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받아서 죽게 하였다면 이 주인이 태만했기 때문에요. 경고를 받았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낸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경고를 받고도 단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주인도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상황은 사람이 가축에게 해를 입힐 때요. 사람이 가축에게. 첫 번째는 가축이 사람에게 해를 입힐 때고, 두 번째는 사람이 가축에게 해를 입힐 때입니다. 예를 들어 우물을 파놓고 덮지 않거나 표를 해두지 않아서 가축이 빠져서 죽었으면, 소가 빠져 죽었으면 구덩이를 판 그 사람이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지금도 이건 만국 공통법이죠. 내가 수리를 한다고 여러 장비들을 앞에 펼쳐놓거나 수리를 한다고 땅을 팠는데 다른 자동차가 와서 빠져서 자동차가 심하게 망가졌으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판 사람이, 덮지 않았으니까, 경고를 주지 않았으니까 이 일을 한 사람이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만국 공통의 법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우물을 파놓거나 덮지 않아서 표를 해두지 않아서 가축이 빠져 죽으면 이 구덩이를 판 사람이 이 가축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치를 취하지 않은 태만함에 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을 해야게 했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조치를 취하지 않은 태만함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 일을 한 사람이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셋째는 가축이 또 다른 가축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입니다. 받는 소가 다른 소를 받아서 죽게 하였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이 소를 또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만함이 원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가축에게 피해를 입혔으니 이 받은 소의 주인이 피해를 입은 가축의 주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 그 말씀 가운데 나온 세 가지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경우의 주인공은 사실 가축이 아니죠. 가축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자동차를 타거나 여러분이 공장을 돌리는 뭐 주인의 입장에서, 사장의 입장에서 그것들을 일으키는 노동을, 인력을 일으켜서 돈을 버는 사람의 주체라고 한다면 그 기계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기계의 책임은 아닌 거죠. 이것을 내가 마련하고 준비하고 조치하고 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이죠. 즉 주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안에서요, 이 백성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어떻게 피해를 주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공동체 안에서 이런 규정을 두지 않아서 혼란스럽게 내가 너희가 살지 않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은 이 가축을, 이 소를 통해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것은 큰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너희가 너희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지 않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 목적이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더 깊이 들어가 너희가 태만함을 잘 다스릴 때 너희가 부지런하여 태만하지 않고 태만함을 잘 다스릴 때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이 너희를 보고 있을 것이야.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만 겪는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요. 일들은 아니기 때문에 온 열방에 어떤 나라든지 사람 사는 곳에는 다 일어나는 것이니까 너희가 어떻게 태만함을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태만함을 잘 다스려서 화합하고 화목하게 잘 사는가. 그리할 때 모든 백성들이 너희를 보고 이 법을 잘 이행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복을 받는 민족으로서의 이러한 자태를 나타낼 때 온 백성들이 너희를 통하여 또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책임도 오늘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고대 법조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이 법조항을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위기 시대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후의 문제가 재앙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야 할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기후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죠. 폭염, 작년, 재작년 폭염인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20대, 30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덥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저희 집은 에어컨을 며칠째 끄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서. 이 지열을 받아서 건물에 받은 열이 밤에도 빠져나가지 않아서 이렇게 켜진 않고는 너무 더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런 적이 사실은 없었는데 처음 겪는 상황인 거죠. 이런 폭염. 이 가운데 어떤 나라들은 가뭄을 겪고 있어요. 지구 반대편에 저희가 튀르키예 방문 일주일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쪽 나라는 여름에는 가뭄입니다. 건조하고 가뭄을 겪는 나라도 있고 홍수를 겪기도 합니다. 폭우가 쏟아져서 홍수를 겪기도 하고요. 튀르키예 있을 때 또 산불이 크게 나서 근처에 연기가 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 산불 등 극단적인 기상 이변이 더 이상 이제 먼 나라가 아닙니다. 아마 이제 오늘 오후부터 비가 온다고 하는데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는 아닌 거요.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는데 이제는 더 많이 녹았겠죠. 해수면이 그래서 상승했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하고 이 대기에 오존층 밑에 이산화탄소가 가득 차 있으니까 해수면에 올라가면서 온도 또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수많은 생명체가 바다 안에서 그리고 땅에서 사라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후재난으로 각 나라가 고통을 겪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이재민이 되고 있는 소식을 우리는 뉴스를 볼 때마다 접하고 있죠. 특별히 이 가난한 나라에게는 기후재난의 피해는 사실 더 큰 피해로 다가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인류의 태만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첫 번째 태만은 받는 버릇이 있는 소. 받는 버릇이 있는 소는 경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인류가 그동안 산업할당과 소비습관을 태만하게 방만하게 그리고 태만하게 책임지지 않고 막 활동해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과학자들의 경고를 받아왔습니다. 저는 기후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책도 읽었는데 정말 오래전부터 기후위기 보고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서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한번 쏟아져 나온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시원한 여름은 없다는 이야기죠. 지금부터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딱 0으로 만들고 쓰지 않는다고 해도 더 이상 시원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배출되어 있는 것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게 경고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개발 그리고 우리의 소비 행태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경고도 많이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이 경고는 마치 소의 주인이 자신의 소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류가 단속하지 아니한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편리함과 이윤만을 추구하면서 지구가 이렇게 피폐해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는 이 지구의 모든 기후들, 이 자연들이 받는 버릇이 있는 소처럼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오고 있고 미래 세대를 이렇게 받으려고 위협하고 있다라고 보아야겠죠. 이 인류의 그리고 우리의 태만이 전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태만은 덥지 않은 구덩이와 같은 우리의 인류의 환경적인 무관심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무심코 버리고요.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제품들을 소비하죠. 싼 옷을 많이 구매한다지만 모든 그 옷은 재활용되지 않습니다. 10% 정도도 재활용되지 않고요. 다 수출을 해서 수입한 그 나라가 다 떠안고 있습니다. 쓰레기로 말이죠. 그래서 가난한 나라는 그 옷을 수입해서라도 돈을 벌고 그것을 무더기 쌓아놓고 그 나라 안에 또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아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눈에 보이지 않거나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작은 구덩이들이 모여서 이제 거대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라는 더 큰 구덩이를 만들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구덩이에 빠져서 고통받는 것은 지금 당장 가난한 나라가 가장 많이 고통을 받고 있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태어날 우리의 다음 세대, 즉 미래 세대가 다 떠나야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를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류가 가져왔던 태만함이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태만함이 앞으로의 세대 그리고 지금 우리도 우리의 삶도 위협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태만은 가축이 가축에게 해를 입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국제적인 태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과의 과도한 탄소 배출이 이제는 다른 국가의 기후재앙으로 이어집니다. 선진국의 무책임한 소비가 개발도상국의 환경 파괴를 부추기고 있죠. 해수면이 상승할수록 대비를 할 수 없는 나라는 그대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죠. 그 대비 또한 돈이 없거나 자본이 모자라면 할 수가 없다는 것쯤은 여러분도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공공망 그리고 상호 연결된 세상, 이 글로벌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작은 태만이 전지구적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늦었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괜찮다는 태도를 계속해서 견지해서 견지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뜬금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신약 가운데 이 베드로 사도 또한 구약에 하고 있는 말씀을 그대로 신약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대표적인 이 백성이었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다 이러한 백성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속하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된 이스라엘처럼 이제 죄와 어둠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은 신약의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말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중보자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이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는 어떻게 이 책임을 져야 할까? 기후위기의 시대에 우리의 삶의 방식을 조금씩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더 이상 태만함으로 우리 삶을 견제하지 말고 이 태만을 버리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의 삶에서 사소한 것이라도 남에게 피해가 가는 것들을 경계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친환경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은 뭐 누구나 이제는 앞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도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하고 이 모든 작은 실천들이 바로 태만을 넘어설 수 있는 거룩한 책임이라고 우리가 여기면 좋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나만 이렇게 한다고 뭐가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 저도 인정하고 싶습니다. 개개인이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산다고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지 않아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 우리에게는 이러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사람들처럼 그냥 그저 태만하게 살아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조그만 작은 실천으로 세상이 확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대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공동체적 삶에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내가 변하고자 하는 것이 남에게는 피해로 다가갈 일이라면 불편함을 택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공동체 안에서 나누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또 한번 알리고 우리 안에 공유하고 변화해보자. 비록 조금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변화해보자 라고 함께 공유하는 것이 공동체적 삶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서의 역할로서는 이제 여러분은 미래 세대의 변화의 주역이지 않습니까? 앞선 세대에게 여러분이 또한 본을 비울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선 세대가 무분별하게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책임져야 하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앞선 세대에는 인지 못한, 그동안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지금 우리부터 바꿔야 한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세대에도 이것을 물려줄 수는 없다라는 생각. 그것이 우리가 태만하지 않게 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이 세대에서 기술도 개발이 될 테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변화의 주역으로 여러분이 살아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는 있다. 나에게는 그러한 필요가 있다. 태만함을 벗어버릴 필요가 있다. 라고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의 태만에 관한 법은 단순히 고대 법조항으로 넘어갈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근본적인 책임감, 이웃사랑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사소한 태만을 버리고 이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가질 때에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이 가운데 태만함을 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분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